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어둠과 죄악의 영벌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비참히 있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갖는 한 가지 소망은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각성시키심으로 우리의 약속하신 바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위로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옵나이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만한 심령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또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이와 같이 시간을 내고 또 형편을 내어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귀한 신령한 진리들이 우리 심령 속에 알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대략 어떤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략적인 형편들을 우리가 약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해를 위하여 특별히 제1장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지지만,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속에 구약 속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선언되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전 우주 가운데서 우주를 쭉 지으시면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이 에덴 자체는 그 당시에 우주의 시작이었고, 우주의 한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에 또 이 땅, 이 지구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역사적 의미에서는 우주 전체였죠.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으니까, 에덴이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에서는 에덴이 우주의 전체였어요.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그런 어때요? 한 부분의 한 작은 땅이었죠. 한 동산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자체의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우주의 전체였던 시작에 있어서, 시작의 그 단계에 있어서, 따라서 에덴은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 보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사귐을 갖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직접적인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특수성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의 결과로 이 특수성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대상을 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보편사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의 특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어떻게 주고 있냐면,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맥락을 서론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을 갖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부터 4장, 3장까지 내용 속에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 의미 속에서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보편 역사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쭉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준 인간 보편사의 타락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특수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지 못함을,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닐었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었던 그 사귐의 아름다운 복락이 타락 이후에 11장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보편적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함께 교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이에요. 죽음과 절망이죠. 그래서 죽음의 모습 속에서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는, 4장에 뭐가 나와요? 카인의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홍수라는 카인의 범죄, 타락 이후에 죄상에 대한 형벌로서 노아의 궁극 홍수를 통해 비춰주기는 궁극적인 심판의 모습,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켰으나 회복시킨 보편사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본질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전체의 구조 안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소망이 없다. 그것이 11장까지 서론에 주고 있는 성경의 대전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평강과 복락을 부르셨으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11장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는 죽음 외에는 없다. 소망이 없다. 11장까지 눈이 떠진 사람 같으면 11장까지 읽는 동안에 탁 성경을 11장 읽고 난 데 어떤 순간에 들어요? 주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꽉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에 충격을 받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서의 불순종과 그 결과의 비참함과 막힘, 핵의 소망 없는 그 막다른 상황 속에 대해 절망의 탄식으로 꺼져가는 거죠. 그게 11장이네요. 그리고 12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나가세요.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이미 그 이전에 다시 돌이켜보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에 추방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져요. 즉 하와의 출생부터 여인의 후손이, 3장 15절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했더니,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는 한 역사의 줄기를 타고 이루실 구원 사건을 예언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 족장사가 이어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사의 흐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족장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족장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야곱의 출생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 보여준 다음 애굽의 종로로 사는 400여 년 기간을 놔두시고 큰 민족으로 출애굽시키실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홍해 사건, 애굽의 진노, 열 가지 양,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희생제사로 통한 피의 제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적나라하게 제시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산다는 그 말씀의 교훈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왕권의 통치하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권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의 말씀대로 통치가 되어져야 할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현현임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요구하신 것이고 가르쳐 나갔죠. 그런데 인간이 또 불순종하죠.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귀찮아했던 그들, 하나님께 예배 나옴이 번뇌스러운 일로 삼겼던 생각했던 그들, 그들 모두들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인류를 향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영원한 작정의 은혜의 실행을 하나님은 새롭게 또 다시 역사 속에 해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의 새로운 회복으로서의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구약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미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오심에 하나님 나라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요 그 형태가 구약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또 그림자적인 형태로 현저화된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이후에 그가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역사적 도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싣고 운반해가는 수레바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에 따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교회라는 수레바퀴 굴레 안에서 수레를 주께서 모든 성도를 불러 모아 수레에 태우시고 그 수레 안에 담겨진 사람들, 성도들의 무리의 삶과 영적 성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쯤 되면 완성의 시점으로 다시 그 작은 땅이었던 우주 공간의 작은 땅이었던 에덴이 역사의 시작으로서 보편성과 특성화했던 이 에덴에 대한 새로운 회복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전부이며 보편적인 특수 역사를 합쳐버린 형태로서 하나님의 배반 역사가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로서의 아름다운 복락이 다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도정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그 불행과 재난과 그 모든 괴로운 것들, 그 악한 것들은 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비롯된 죄의 역사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 흔적 속에 있어요. 그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흐름 안에서 있는 내용들의 내용을 지난주에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1페이지에 구약의 증거들이 어떻게 났고 왕직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이런 얘기,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이 페이지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땠는가, 주님의 메시지가 어땠는가 이런 걸 설명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고난의 종이라는 메시아적 사역과 왜 어떻게 맞물려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전개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3번의 신약교회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을 살피면서 쭉 봤어요. 그중에 같은 공동체적 성격을 쭉 살펴봤는데 그 공동체의 성격, 사도의 교훈을 서로 나누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삶의 어려운 부분을 나눠주는 모습 속에서 또 기도와 예배로 모여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적 공동체,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전개를 이루는 방편이요 기관으로서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이어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페이지, 지난주에 했지 다 하지 못했던 4페이지 내용의 일부부터 다시 또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신약교회의 역사적 전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따라가면 알 수 있지만, 첫째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 8장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어져가며,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3장, 20장 쭉 이어지는 맥락에서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역사적인 궤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죠. 3절 같이 읽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40일간 가르칠 때에 가르침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요, 사도들이 배우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무엇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 그 예수님의 증언의 목적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그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 설립과 관련된 중심 초점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세요. 28장.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죠.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은 무엇을 끝나요? 하나님 나라의 계속된 전파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도행전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것.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성경 전체 주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중심점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락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복음의 내용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성질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지금 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실이, 영적 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신분적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나중에 돌아서서 쓰게 생겼어요. 우리 안에는 말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 마음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실제로 이제 여기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의 느낌의 감정도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것의 세 심리적 요소죠. 세 가지 심리적 요소의 복합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이 짐승이 되었거나 아담이 무슨 뭐 이렇게 다른 피조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아담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이었죠. 우리가 범죄에서 여전히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갖는 심리적인 이 소요, psychological faculty라는 이 소요를 우리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느낌 있는 사람이요, 우리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심리적인 소요를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리적인 소요가 영적 사실과 관련하여 중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 선과 관련하여 우리는 항상 배반하며 배척하며 미워하는 입장의 경향성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성과 감정과 이 의지가 안에 한 어떤 특별한 성질로 어떤 경향성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데 전에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 앞에 아무런 효용의식, 효용사 없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타락 이전에 창조 때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하나의 효용사가 붙게 되어진 거예요. 효용사란 것은 수식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성질을 묘사하는 거죠. 어떤 성질이 이 자유의지의 특성화된 성질로 경향성으로 붙게 됐냐면 타락이란 말이 붙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자유의지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 타락이란 말은 어떤 관점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냐면 도덕성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과의 경건적 측면에서의 타락성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영적 측면은 도덕성을 포함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측면에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따라서 영적 측면에 관한 한 인간은 선택성이 엄밀한 의미에서 있게 됐다 없게 됐다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측면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항상 뭐죠? 악을 선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비록 인간이 영적 측면이 아닌 자연적 측면과 일반 도덕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선이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결과적 측면을 낳을지 몰라도 내면의 동기는 영적으로 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 죽음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성질을 갖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죄의 성질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이성과 감정과 의지 안에 죄의 성격이 이렇게 우리의 성질로 붙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죄의 성질이 벗겨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는 스스로 벗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인격체 안에 무엇이 없어지는 죄의 타락한 성질이 아닌 새로운 의의 성질과 거룩과 의와 진리의 성질에 따라 반응, 인격적으로 반응해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죠? 성령님의 역사죠. 철저히 그렇게 해서 과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해 나가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이전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죠. 영적으로 타락한 선택 외에는, 항상 악을 선택하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결과되는 열매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와 살고 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지고, 내가 눈을 뜨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마음의 이성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됐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내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소망과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같은 역사를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죠. 부어주심으로 같은 인격체 안에 새로운 성질을 갖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이 아니요, 새로운 두 인격체로 나는 인격적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새 성품이라는 거예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입으라 하는 것은 때를 베끼고 새로 입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 그런 일이 개인에게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요.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경건의 자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자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지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개인적 적용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동의하시고 믿고 의지하시며 찬송을 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며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지고,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빚어나가시는 일을 해나가시면,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재적으로 임하였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현상적인 증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하실 때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수능이 갖고 왔는데 수능에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좋은 점수로 탁 붙여주는 거를 내가 금식하며 40일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살아계시고 안 들으시면 안 살아계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확인 방법은 아주 위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확인되어졌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경우도 하나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아름다운 뜻은 우리의 욕심과 기대와 항상 이렇게 일치하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고 싶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가만히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시편이 좋아요. 그리고 복음서 좋습니다.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언제 만나 주셨고 지금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 향한 내가 원망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향한 원망하는 막 그 시편 노래가 있거든요. 감히 하나님 향하여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수용해보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소하는가를 자기 경험에서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아픈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견뎌집니다. 사라져갑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앞에 절에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성의 차원이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요한 1서 3장을 가보세요.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 어간에 있는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바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아직은 아닌 이미 도래하였으나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런 긴장성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식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그 탄식을 할까요? 아니까 그 탄식을 하죠. 아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니까 그 탄식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죠. 그 탄식은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탄식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탄식 자체가 없어요. 죄의 각성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깊이까지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모습은 죄의 세력에 굴복한 패잔병의 목소리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근데 나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 어인 일입니까? 잘 듣고 계시죠? 그냥 눈을 감고 얘기해. 눈을 감고.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 로마서 7장을 보면 패잔병의 목소리가 나와요. 끙끙 앓는 신음의 목소리 나오죠. 자 18절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줄치고 어쩜 나와 같으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주여 제가 날마다 이렇습니다.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뭘 깨달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 안에 타락한 본성상의 죄의 성품을 내가 날마다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이성적 작용도 있고 내가 그 진리를 기뻐하고 선을 기뻐하는 내 마음의 감정도 있고 그걸 행하기 원하는 소망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선을 실행해가는 일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지 못하는가 그 생각하니 내 안에 나의 마음에 나의 인격의 성격을 쥐어잡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벗을 수 없는 완전한 전적인 타락한 부패한 자신의 죄성의 본질을 본 거죠. 죄의 성질을 본 거죠. 그걸 깨달았다. 내 안에 이 모습이 역사하고 있음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식을 한 거죠. 오호라 24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성품을 빚어주시는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이것에 대한 자기 내면의 성찰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해요? 진리가 진리인 줄을,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과 그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기 안에 이 성찰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주의 백성의 탄식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탄식이죠. 이 탄식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 전적으로 이 로마서 7장은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맨날 생각하는 것과 행함이 악한 것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적이 없고 그래 기뻐하며 영적 선을 이룬 적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로마 7장에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항상 모든 일에 주 앞에서 선한 성화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순종을 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그로 나가도록 못하게 하는 자기 안에 어둠의 실체를 봤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성화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성화를 위한, 다시 말하면 새 성품을 입는 경건의 노력의 나태성을 로마 7장에 비추어서 고발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전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로마 7장은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요? 성화적 경건의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겼다는 사실은 이미 24절의 탄식 속에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결론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이 탄식이 이르도록 그 앞에 쭉 전개된 내용, 분석되고 성찰된 내용이 25절에 그런즉 이하의 내용에 이미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탄식했죠. 그런데 왜 25절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본성상 어떻다?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로도 우리가 죄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더라도 그래도 죄의 법을 육신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연약한 자로다.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나에게 소망 위로가 없구나 하고 다시 그걸 깨닫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죄인을 불러, 그래서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뭐예요? 다시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우리가 읽었을 때 개인적 적용 속에서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까지 우리에게 뭐죠? 성화적 명령과 요구를 우리에게 경건의 필요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7장과 8장의 연결성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생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이 인침을 받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상기는 이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닌 상태로 우리가 있지만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요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18절, 8장 18절, 고난도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굴복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24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같이 읽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딱. 인생은 무엇인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신다. 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셨다. 그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과 만나는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 적용이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경건의 모든 경험과 그 느낌과 여러분이 아는 바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대한 결정적이며 확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교회적 적용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의 성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보이는 특별한 성질. 자, 무엇인가요? 44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기사 표적을 기초로 말씀의 가르침, 42절의 가르침을 받아 알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였다. 공동체를 이루죠.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경제적인 삶의 도움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니 영적 교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함으로 예배의 한 자리에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통이죠. 성도의 교제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덕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에게도 놀라운 경건한 모습으로 입에 회자되더라. 그리하여 그 결과 주께서 택정한 영혼들이 교회로 가입되는 역사가 진행된다. 그것이 교회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금껏 다니던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남포교회가 처음이자 지금까지인 교회도 있지만 상당수는 몇 교회를 거쳐왔을 텐데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나 여러분이 듣고 하는 현실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나요? 엘리야 복음서원이라고 이단 가면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박태선 씨가 옛날에 이렇게 이단 종파는 서로 유무상통하며 그러죠. 그러나 진리가 거기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타락과 불경건의 죄악 속에서 파멸되고 말죠. 그것은 모방을 하여 현실 교회의 연약성을 기초로 교회의 복음적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는 마귀의 일시적인 현상의 역사입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의 동요를 가져서는 안 되고 까닭없는 흠모 때문에 이단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의 잠깐의 현상은 윤리적으로 선한 지향성을 갖다가 이내 비진리성과 그 불경건의 악 때문에 결국 다 타락의 결과로 망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현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라비안 파라든가 15세기 그때 16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중세의 신비주의적 또는 경건파가 등장을 했었죠. 초대교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 세상을 떠나서 그 수준 높 아주 높은 경건의 어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반적 교회 역사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탄생과 더불어 이와 같은 성질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에 대한 현상을 교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완성적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주께서 새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이 순례자길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영적 부요함과 수준에 따라서 각각 개개인의 성화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듯이 교회적으로도 그런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쨌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는 증거로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교회를 탄생시킬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교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금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장에 가게 되면 32절부터 51절 이하에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에서 제 것이 하는 이가 없더라 하는 이러한 탐욕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모습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5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면 그 이름하여 아나니아요 누구요? 삽비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5장에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적 성질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됨이 당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므로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 외에 타락의 뭐죠? 알곡이 아닌 가라지의 이런 혼합이 필연적으로 있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들이 그렇게 된 불경건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불경건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그저 급사하죠. 급사하게 되는 형벌을 바로 내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무엇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짓이 함께 있을 수 없음에 대한 단적인 하나님의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살다가 죄를 지면 이렇게 급사할 만한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적절한 적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그렇게 설교하면 본문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이 적용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신자가 불신자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신자가 아니요 가라지가 껴있으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원인은 근거는 다른 모습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그 3장부터 이어오는 맥락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뭐가 뭐냐면 하나님 교회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가 현재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현상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죠.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충돌된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한 예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가 무엇인지 보였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것을 통용하며 함께 찬미하며 성전에 모여 이런 모습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극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적 예가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예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사의 벌로 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이 쭉 가게 되면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그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서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음란한 자를 쭉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한 사람의 예를 지금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연약성이 교회의 연약성은 사도행전 6장에 드러나요. 6장. 6장에 가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 같은 성도인데 나눔의 문제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이 생겨요. 즉 교회 안에 주어진 일정의 물자를 가난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의 일이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들은요, 영적으로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다 믿는 신자여 성도인데 지혜의 부족되어 나타난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자신이 하는 바 일이 남에게 어떠한 문제점과 아픔을 줄 것인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지혜의 부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줘? 라고 상처받는 그 순간에 뭐죠? 상처받는 그 순간 서로 죄성이 발동하여 그 다음부터는 죄로 서로 다투고 나눈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따지고 보면 미워함과 배척함의 동기가 아니고 선한 동기에 헤매도 지혜의 결핍되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일은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지혜 부족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영적으로 열을 두고 보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갈등하게 되어져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은 교회에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항상 있는 일. 헬라파, 히브리파의 과거의 문제. 그래서 아직의 불완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일을 해소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누림의 복을 주시게 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이하와 계시록 21장의 내용 속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차 한잔 하셔야죠. 잠깐 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무슨 말씀이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가 어딨디야? When 고린도후서 6장. 자, 그럼 오늘 나눠주는 핸드아웃 보세요. 지금 찾으셔야 뭐 하시겠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나눠준 핸드아웃 보세요. 종말론의 이해에 우리가 들어가서 제1장. 하나님 나라와 시대의 분별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3책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갖고 오셨는데 그럼 한번 열어봐야죠. 그죠? 아, 그런데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안 찾아볼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얄밉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얄미운 둘 뭐 어떡하겠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신앙고백서 33장 3항을 보세요. 3항. 33장 3항. 그렇게 하면 못 찾나요? 찾을 수 있죠. 33장에 보면 신앙고백 1항, 2항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게 제 3항. 찾으셨어요? 예, 그러시면 3항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께서 언제 오실 줄을 알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신앙고백산에 고백된 간략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주의 말씀 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현재 와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현재성으로 인한 시대의 영적 징조요 분별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날, 자기가 처형을 당해서 살아나가서 뭐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주신 바는 하나님께 주신 임무는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엄숙한 것이었어요. 그건 이사야 40장에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뭐가 나와 있죠? 자, 얼른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그 자신 없으면 빨리 찾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40장 1013페이지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40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는 이 이사야 40장의 3절과 4절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기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고 복음서에 설명하고 있죠. 복음서를 다시 또 봐야 돼요? 그건 아시죠? 그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짜기는 다시 채워지고 도드워지고 산은 다시 작은 산은 낮아지고 그래서 다 평탄게 된다는 이게 뭐냐면 굴절이 없는 거죠. 이 굴절, 굴곡이 없는 거예요. 이 굴곡의 상징은 바로 험악한 죄로 인한 공의의 회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굴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을 주러 오는 그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에 불과해요? 소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리에 담아야 될 외침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골짜기는 도드어지고 산은 낮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있는데 5절, 그것은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 사역의 의의 맞나? 어떻게 발음해요? 의의 의의. 그 정확히 발음할 수는 없죠. 그죠? 의의, 그죠? 그 영적 의의가 뭐냐면 바로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의 영광, 역사상에 유례 없는 여호와의 영광의 계시가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 오심에 대한 증거 사역이 바로 자신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영적 의의가 뭐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던 그 결과 나타나는 영적 은택이 무엇인가? 샬롬, 평강이라. 그를 포괄하여 자신의 사역으로 받고 세례 요한이 증거 사역을 한 것이었고, 자기의 출생 때에 이미 성령의 고지를 받고 출생하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이제 1장 2장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역도 오래 하지 못했는데 갇혀서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한 것을 보았으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해서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 40장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동시에 자기의 사역을 가르치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전체 맥락 속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대로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샬롬의 평강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아,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사역은 알면서 그리스도 자기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이사야적 예언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얘기거든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갑했던 건 뭐냐면 자기는 곧 죽게 될 것인데 자기가 그분일 것이라 유례없는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적 현현으로서 바로 그분을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음에 관한 소문을 자기 감옥으로 찾아온 제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건네듣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분이 틀림없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 성령이 보이시는 그분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그분에게 세례까지 줬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죽음의 어린 양일 텐데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이사야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세례 요한은 좀 갑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급기야 어떻게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보내는 거죠. 가서 여쭈어라.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그분이 분명하다면 어짜요?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또 그분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소비 죽음의 순간 이전에 궁금하여 제자를 보낸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이거예요. 주님 답변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로니까 우리가 당신 기다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근데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5절에 주님이 고하라는 내용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 이 5절에 듣고 보는 것을 가서 고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미 세례 요한이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왜 안다고 생각하시죠? 2절을 보세요. 2절을 요한이 옥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냈다 돼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낼 때 들은 일 중에 그리스도 하신 일 중에 5절 내용이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은 세례 요한에게는 이미 아는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 주신 것에 불과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뒤집어 딱 한 가지 요약하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그대로 이사야서 35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옥에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나머지 생활에 제가 볼 때는 곱씹어 곱씹어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할 때 주님이 내가 아니다 또 다른 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신 것인가요? 아니죠. 이 대답은 분명히 한 가지 대답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나다. 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일 경우에 그러면 오실게 그분이시라면 그 하신 일을 들은 요한이 제자를 보내 그 질문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관련된 이 세례 요한의 이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한 말 이해 못하셨어요? 말을 시끄럽게 많이 해서 그래요. 쉬운 내용인데 뭐냐면 천천히 가볍게 얘기하면, 아니 주님이 나다 이렇게만 대답을 주면 세례 요한이 궁금증이 다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왜 안 풀려요? 아, 그분이시라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다라는 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니고 왜 나인가를 설명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왜 나인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이해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잘못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는 거죠. 그 요한이 즉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하실 일이 무엇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기 이해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예요? 그걸 고쳐주시려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라는 뜻을 담아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고하라 하고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이 답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뜻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성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서 그 성경을 곱씹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대답을 조금만 해요? 이해하셨어요?
예.
에이 이해했다고 하자.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뜻이 거기 담겨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그렇구나 저기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뜻이 있다는 거야 하고 싹 메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말은 보고 들은 일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던 것을 전하라고 보고 들은 일을 주님이 요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싹 요약해 준 그 일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이미 알고 있는 일을 주님이 다시 자기 말로 요약해서 주셨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것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게 답이 주어지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만하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어요? 생겨요? 듣고 보니 생기죠? 그 이전에 생기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는 것으로서 그것을 갖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답이 풀어질 거라는 성경 지식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묵상하는 거죠. 자 어디로 가요? 이사야서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어디로? 35장을 가는 거예요. 35장 5절을 부른 거예요. 5절.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지금 이건 이 대목이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르게 될 신령한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5절에 그때를 줄을 딱 치는 거예요. 언제인고? 이 언제라 말하는 것인고? 이 언제예요? 그때가? 그럴 때에 그때가 언제인 줄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이루어진 내용이 현상으로 드러나면 그 드러난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 우리가 알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때의 5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면 소경의 눈이 밝아져요. 귀머리 귀가 열려요. 전은자가 사슴같이 뛰어요. 벙어리 혀가 노래해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신의 가를. 이 내용으로 주님이 세례 요한을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이 내용을 네가 기억하는가? 그리하면 내가 지금 네가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이 일들이 이사야서 바로 이 일에 무엇이다? 성취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가? 성취가 되어졌은 즉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미 지금이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이하부터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는 원천이 되고 신앙 중은 풀과 밝을 때 불들은 알 것이며 계속 묘사가 되면서 8절에 깨끗이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하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그 길, 그리고 9절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하게 될 그 일,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올 그날, 이 역사적인 대대의 영적 변화, 어마어마한 새로운 물결, 이 흐름, 회개와 각성으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밀려오는 물결, 이 물결 역사는 예수님 사역 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때라는 말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닌 것이라. 세례 요한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역으로 이루어질 그 사역의 비밀한 부분을 구약적 맥락 안에서 명료하게 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너희들보다는 작은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지. 뭐에 있어서? 이 지혜의 깨달음에 있어서 주께서 너에게 보이신 바 된 계시가 크도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 속에는 너희에게 보인 바 된 주가 오심으로 교회 안에 보인 바 된 계시의 부요와 크기가 실로 크다래. 구약의 계시를 넘는 것이죠. 능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경이 눈이 뜬다는 사실이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그냥 떠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병자를 고치신 게 그냥 고치신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사역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역이에요. 그것다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산상순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모든 소경을 한꺼번에 눈뜨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탁 쓰셔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니라. 지금 이후로 이 유대 땅의 모든 소경은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을 눈 뜨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맥락의 메시아적 사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여줌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의 표적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표적적 의미를 깨닫는 자는 알게 되는 것이다. 그 표적적 의미가 뭐냐? 그럼 성경을 넘어가서 42장을 가보자.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같이 읽어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지금 이것은 하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 이전의 심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상태를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를 못하여 그들의 처지가 마치 22절 어떤 자와 같다? 도적 맞고 탈출당하여 옥에 갇힌 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어떤 측면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그들이 이미 쇠락하여 주로부터 떨어져 버려, 끊어져 버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 있어서 그들이 마귀에게 잡힌 자로 잡힌 자와 같은 그런 영적 측면의 맥락을 이스라엘의 형편을 놓고 주께서 이스라엘 입을 통하여 교회 앞에 탄식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와 같구나.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35장을 가보면 35장은 아까 봤으니까 우리 61장을 한번 가볼까요? 61장 이사야 61장 61장을 가보십시다. 아까 본 내용과 연결해서 그건 기억하시고 6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신에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 뭐라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 내용은 그대로 이사야 42장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선언하는 세대는 이사야 61장과 35장을 종합해서 주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역의 현장 안에 적용하고 계신 것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가보세요. 94페이지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로에 이르시사 안식일에 자기 유래도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라 하시니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라 하시니 줄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완성은 아닌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그인이라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 말씀을 다시 되돌려 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답을 대신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모습과 미래성의 긴장 가운데서 주께서 이미 현재적인 증거를 보이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눈 있는 자는 볼 것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게 되면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늘은 날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당시 그리스도는 표적을 좀 시원하게 보이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미혹해 하시는가? 라고 물었어요. 있을 수 있는 질문이요. 정당한 질문이다.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질문이요. 정당치 못한 질문이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것이? 여러분 같으면 나도 그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좀 시원하게. 주님 그리스도면 좀 짠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를 미혹해 하십니까? 따라서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질문이 정당한 만큼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다. 책임이 주님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렇게는 말 못하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땅히 보이시고 계신데 그 보이시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의 문제를 못 보고 자신들이 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주께 자신들이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문제점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인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무리 봐도 그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표적 보기를 내놔라. 주님이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셨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불투명하게 불충분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또는 애매하고 부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악함을 이 질문과 반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폐역성과 악함을 우리가 아는가?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진리는 분별할지 모르는가? 이거는 아주 엄청난 꾸중이에요. 그 봐도 모르냐? 너희가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란 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를 가르친 자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자처하고 있으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그가 예수님께 시대의 표적을 구하니 그것은 뭐죠? 표적을 진리를 알기 위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로서 구하는 표적이 아니요 정죄의 말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성격은 당신은 아니지 않는가, 당신은 아니라 라는 정죄적 판단을 마음에 두고, 왜냐하면 진리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므로 당신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얼마나 악함이 있어요. 주께서 책망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알지 못하는가. 주님의 그 책망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묵상하고 오세요. 숙제입니다. 시간이 넘었어요. 숙제가 뭐라고요? 숙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이 두 가지 관측에 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잘 풀어서 A4 사이즈 복사 용지에 정돈해서 이름을 쓰고 제출하시압. 그렇게 숙제를 강의하면 안 나올 거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숙제 안 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강요하여 여러분이 실족하느니 제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게 낫지요.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을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죠? 읽지만 성경을 알고자 읽습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의미와 해석과 그것에 담겨있는 그 영적 진리 묵상해내셔야 되고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자꾸 구하셔야죠. 지혜의 영께서 알려주세요. 성경을 많이 자주 읽어서 성경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가지시고, 지식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시고, 두 번째 그 위에 본문을 정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모든 사역이 그 오래전에 창세 때부터 기획하시고 작정하여 타락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인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옵나이다. 그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사오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어찌 우리의 이 기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영적 자태 안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 적용이 있사오니 우리와 영 그 누림 가운데 살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오전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